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함께 반응해 주시네요. 새해가 되었으니 네. 또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녁 기도회가 아니라 금요 기도회 때는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서보니까 예배당이 굉장히 넓네요. 이렇게 넓은지는 몰랐는데 네, 옆으로 이렇게 넓어서 제가 이렇게 다 함께 눈 맞춰가면서 말씀을 또 잘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금요 기도회 설교를 나누는 말씀이고 그리고 새해 첫 금요 기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마라나타 비전교회로 보내신 첫 번째 목적과 역할은 마라나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저의 가장 첫 번째 목적과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도 더 군더더기 없이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에 드리는 마지막 찬양에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높여드리며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양과 찬송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찬양과 찬송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흔히 쓰는 단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가. 이렇게 해서 대답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찬양과 찬송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이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의 가장 큰 카테고리인 셈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의 통칭이 찬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혹은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한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찬양팀이 나와서 함께 찬양을 드릴 때 혹은 성가대가 부르는 노래나 곡조가 붙은 것만이 찬양이다라는 인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정적 찬양의 개념이 엄밀히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화답하는 모든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찬송이라는 것은 그 모든 행위 중에서 가사와 곡조가 붙은 음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팀이라고 하기보다는 찬송팀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붙어있는 것도 찬양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찬송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자어적인 의미가 담겨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이렇게 우리가 한정돼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는 것은 여러 가지 찬양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순서 속에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음악을 붙여서 곡조를 붙여서 드리는 그 찬송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찬송이라는 단어보다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찬송이라는 것을 주제로 설교를 하지만 저도 언어를 찬양이라고 칭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양에 대한 오해를 제가 하나만 더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찬양팀이나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 보통 예배 전체의 순서 가운데 어느 쪽에 있죠? 찬양이? 좀 앞쪽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마라나타 교회 주일 예배만 해도 성가대가 제일 먼저 나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나면 또 찬양팀이 올라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설교자분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찬양을 준비 찬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 인도 찬양 인도자 또한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혹은 예배 전 찬양이라고도 하죠. 또 일각에서는 찬양이 오직 설교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설교가 중요한 것이지 찬양은 그 설교를 더 은혜롭게 하기 위한 그런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찬양은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 순서도 아니고 은혜를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무엇인가? 우리의 그 예배 안에서의 찬양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제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설교와 찬양을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설교와 찬양의 방향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는 우리 설교자들, 대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대언하여 회중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회중에게 있는 것이죠. 찬양은 회중으로부터 진리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설교를 위해 존재한다든가 혹은 무엇이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찬양은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는 순서가 아니라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화답하는 그 노래이자 예배의 중요한 기능인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공예배의 3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찬양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공예배 때에 가장 필요한 이 세 가지 요소였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순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잠깐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를 꼬집자면 방송 설교가 요즘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휴대폰으로도 언제든지 틀어서 방송을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환경이 갖추어지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 그러면 이제 집에서도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 집에서 제가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하는 질문을 종종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온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예배라는 것은 회중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지고 그리고 성만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지체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공예배이고 회중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예배 때도 만찬 그 성찬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져야 하며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는 것을 기념하고 기리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성만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공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의 세 가지 요소는 방향성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방향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는 우리가 방향을 설정한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설정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자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방향성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설교가 하나님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대언하여서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성이 잘못돼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저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향성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떠함들을 위로하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백적인 찬양은 공예배에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물론 찬양이 사람을 위한 찬양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찬양들은 공예배가 아닌 기도 모임이나 혹은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에 고백적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으로서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공예배에서는 우리는 분명한 방향성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라나타 비전교회로 오면서 일대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 방향성이 무엇인가. 가사의 내용 중에서 자기 고백적인 내용보다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저에게도 제가 인도할 때도 당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찬양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예배 때 이 회중예배 때 자기 중심적인 찬양을 최대한 내려놓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성령을 힘입어서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찬양의 방향과 대상을 이제 정확히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주일이나 금요 예배 때 와서 내가 잘 모르는 찬양, 알지 못하는 찬양 혹은 내가 조금은 지쳐서 굳이 찬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여기서 앉아서 찬양을 해야 하나? 혹은 계속 기도만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찬양을 해야 하나?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 목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큰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고 영광이란 것은 오직 그분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란 단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신분인 우리에게는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영광 되신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존재이지 우리에게 결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 표현은 저는 앞으로 절대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지 않고 영광은 오직 그분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노래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영광에 비로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에베소서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기자는 1장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보니 그 복은 속량을 따라 죄사함을 받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다가 그리스도인의 종된 신분이 되었다가 거기에서 어느 집에 그냥 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인 신분에서 하나님의 그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자 되는 권세,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라나타 교회가 하는 신년 인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대신에 어떻게 했었죠?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제가 이 그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 말씀이 전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인사가.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받을 복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받을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인데 그것을 많이 나누세요. 즉 복음을 많이 나누세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됩시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한번 더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받은 우리의 복을 이 복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고 그것은 곧 죄사함이고 그것은 곧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입니다. 우린 영원토록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즉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그 마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감사한가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을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이미 받았어요. 이미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그러한 어떤 모양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감사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이제 내려놓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미 그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찬양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주님께 찬양을 해야 할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먼저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동일한 것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찬양이 있고 그리고 찬양 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곧 곡조 있는 기도이고요. 기도는 곡조 없는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기도의 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찬양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가? 영으로 기도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찬송하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과연 영으로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으로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으로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영으로 찬양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그리고 영으로 드리는 찬양을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대체 뭡니까? 라는 마음들이 지금 이렇게 다 있으실 텐데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영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입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불가능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 각자가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음악적인 완성도가 높은 연주나 찬양팀의 찬양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알고 주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오늘 무슨 찬양을 하니? 오늘 너희가 어떤 곡을 나에게 올려드리니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곡을 나에게 올리고 있는 지금 너는 누구니?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 있습니다. 그 누구가 우리 자신입니다.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과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노래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인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매주 들어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멀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매주 그리고 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기쁨과 감격이 여기저기에서 마구 터져나오는 예배 여러분들 선교 다녀오셨잖아요. 선교 현장에서 다 보셨잖아요. 왜 거기에서만 일어나나요? 왜 거기에서만 뜨겁게 기타 한 대로만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나요? 여기는 훨씬 더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매주 매일 드려진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춤추시는 그 감격을 기대합니다. 올 한해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찬양하는 것이라면 오늘 또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영으로 찬양,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함께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것은 즉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 가사가 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새해부터 저희 찬양팀 금요 찬양팀, 주일 찬양팀 모두에게 제가 노트 한 권씩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 노트는 찬양 묵상 노트입니다. 매주 제가 시편 한 장을 선정해서 찬양팀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노트에다가 매주마다 쓰실 거고 그리고 또 매주 드려지는 그 찬양의 그 이제 찬양 곡들을 제가 월요일이면 우리 찬양팀들에게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금요일과 주일에 찬양하자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 찬양팀들에게 한 곡을 한 번씩은 다 쓰게 그렇게 아주 거룩한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찬양팀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이제 더 빡세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더 깊이 가사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가 주는 전달력 그 안에 있는 충분한 의미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은혜스러운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사가 충분히 불려져야 합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이 없어서 1절만 하고 말거나 아니면 마지막 절만 하거나 뛰어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 모든 가사에 담은 우리의 마음들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녁 시간이라서 이제 처음으로 아마 시도하는 걸 텐데요. 예배 가운데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찬양하시는데 제가 졸업한 신학교의 교가입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졸음을 쫓으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 천하에 누가 다
앞서서 이제 여기에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옛 원수 마귀가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쌓으니 천하의 마귀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끝나고 저희 집에 가는 겁니다. 1절만 불려주면 이렇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2절을 불러야 반전이 일어납니다. 2절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렇게 2절까지 해야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만 하고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문제들이 정말 우리가 깊이 이제는 생각하고 마라타 교회 모두와 그리고 우리 찬양팀 모두가 더 깊은 찬양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49장 우리 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죽으신 구주,
죽으신 구주밖에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며
마지막 4절 찬양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의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
가사를 보시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을 버리고 못 박힌 손발을 보으니 큰 잡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더 깊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을 합니다. 2, 3절에. 그리고 마지막 4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 헌신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의 은혜는 못 갚겠지만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아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 찬송의 가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마라나타의 모든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을 찬송과 곡들을 충분히 포함시켜서 부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흔히 CCM이라고 부르는 복음송은 지은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가사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모르는 곡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찬송가는 대부분 그 지은이가 명확하고 그리고 이는 신학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이들의 곡이며 또 그 가사가 충분히 성경적 내용과 복음적 내용을 담고 있는 곡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곡들을 통하여서 더 깊이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라나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방향을 바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드린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가. 정말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 유익들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찬양은 너무나도 좋은 교육의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보시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역할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너무나도 좋은 교육 도구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상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노래 한 곡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찬양이 좋은 교육 도구라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단지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좋은 도구라 여기시는데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스스로를 교육합니다. 물론 아이들도 교육하긴 하지만 다른 이들을 교육하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반복해서 불러서 기억된 그 말씀은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칠 때 제가 있었던 교단은 암송 구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암송 구절이 신약과 구약 다 합쳐서 한 600구절을 다 외워야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하면 혹시 준비가 됐나요? 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를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렵게 목회자가 된 사람들. 네, 이렇게 딱 쳐요. 내가 어쩌라고 이런 마음. 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이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세요.
말씀을 좀 더 열심히 외웠으면 금방 썼을 텐데 분명히 이 노래는 아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다가 혼자 이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한참을 걸려서 노래를 다 불러서 겨우 이렇게 적어서 결국에는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를 배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너무나도 가장 귀한 부활과 더불어서 십자가와 더불어서 가장 귀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인데요. 우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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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찬양이 마칠 때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삼위일체를 배우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을 아름다운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가 책은 내가 철부지일 때 처음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교과서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중심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손쉽게 하나님께 표현하며 드리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에는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은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모임 가운데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49편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회개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열리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할 때 그 간수들과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여호사밧과 유다의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 그 대열 가운데 가장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세워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찬양은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까? 찬양이 그 삶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예배 때 드리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처음 와서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찬양으로 혹은 주일에 드린 예배 한 번으로 배터리 충전을 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자고 제가 당부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마음을 겨우겨우 끌고 와서 주일날 교회에다가 배터리 꽂아서 말씀으로 겨우 목사님 말씀으로 겨우 충전받고 겨우 찬양으로 충전받고 가득 채우지도 못한 채 어느 정도 또 겨우 살아갈 만큼 충전받아서 또 가서 세상에서 다 소진하고 오고 교회 와서 또 배터리 충전하고 그런 우리 배터리 인생을 살지 말자. 그렇게 찬양팀에게 제가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일 한 번의 예배로 혹은 금요 예배로 배터리 충전을 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찬양으로 예배로 가득 찬 삶을 살고 난 후에 주일 예배 때는 그 은혜가 터져나오고 넘쳐나오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정리하며 도전합니다. 한 주 동안 지치고 힘든 마음을 이끌고 주일에 예배로 억지로 시간 맞춰 나와서 예배당에 도착한 다음에 뒷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다음에 예배를 관람하다가 돌아가시는 교회 출석자가 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삼위일체를 충만하게 느끼며 감격으로 드려진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로 넓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승리한 그 삶의 예배가 다시 주일 예배로 흘러들어와서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하지 못하면 주일 예배의 승리는 희박합니다. 주일 예배가 또 은혜가 없다면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이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송과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충만함 가운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뜨거운 찬양과 말씀과 경배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